한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 어떤 일인지 마을은 너무나도 정갈하게 정리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장까지 기차역에 모였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밴드는 연주를 시작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바짝 세우곤 1등석 기차칸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1등석 손님이 내리자 사람들은 이젠 우리 어떡하지? 라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시장은 기차역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며 허둥대기 시작했고요. 마치 기다리던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저기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마치 소떼가 움직이듯 다들 한꺼번에 우르르 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장이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왜 여기 2등석에서 내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등석이 없어 2등석을 타고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한 일에 본인이 누를 끼쳤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1등석과 2등석 표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많이 살 수 있어 2등석 표를 샀다고 말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터 알베르토 스파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TK 미국 연봉 12만 불의 비밀 10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는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파이처 박사의 겸손에 대한 일화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 안에서 혹은 친구나 가족을 통해 정답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은 책이나 멘토를 통해서 찾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 The Everything Store, 한국말로 하면 만물상쯤 되겠네요. 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배웠는지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노트에 적는 습관.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알튼도 같은 습관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첩에 적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님 어떠한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노트에 적는 습관. 겸손이 쌓임으로써 여러분은 건강, 재산, 사랑, 그리고 마지막 행복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맥도날드의 창시자죠. 레이 크록. 그의 이야기인 Grinding Out, The Making of McDonald. 한글판으로는 사업을 한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2살이 되기까지 종이컵을 파는 세일즈로 일을 했죠. 레이 크록은. 그러다 만난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두 맥도날드 형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 두 형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빌려주면 자기가 브랜드를 한번 팔아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파는 음식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KFC의 창시자 샌더스처럼 우리가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따라해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워서 실천해야겠죠. 20년, 30년의 세일즈 경험으로 아주 성공한 레이 크록이었지만 젊은 두 형제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합쳐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맥도날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굳이 세계의 유일무이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개발해야지만 성공을 한다는 생각은 좀 거만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기만 해도 맥도날드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월마트의 샘알튼도 이미 존재했었던 할인마트라는 아이디어에 자신의 방법을 단순히 접목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 7살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벤자민 그라함이 쓴 책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때에는 이미 오마하주 주도서관에 투자에 관련된 책은 두 번씩이나 읽었다는 일화가 있죠. 그가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봤을 때 사서가 자기들은 더 이상 책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책을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단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아 이젠 웬만한 건 다 알아 라는 그런 거만함이 아닌 아주 큰 겸손이 담겨져 있는 노력인데요. 그러한 그도 나이가 57살이 되어서 빌리언웨어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듣게 되는 일확천금을 아주 빠른 성공을 꿈꾸는 벤처 창업자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도 50년이라는 세월을 배우고 투자해서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많은 벤처 창업자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창업자들이 자신의 모자람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멘토를 찾고 책을 읽으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할까요? 워렌 버핏과 잘 비교가 되는 또 하나의 빌리언웨어죠. 빌 게이츠의 얘기를 해볼까요? 그는 아주 높은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IQ가 모든 성공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론 빌 게이츠 IQ는 약 16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IQ 160을 가진 그조차도 12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여서 3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장장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겸손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겸손함은 어떤가요? 예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멘토입니다.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정신적, 학문적 멘토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멘토로 그리고 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멘토로 역사가 기억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신적, 학문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저도 읽었던 많은 책을 포함해서 약 세 사람 정도의 멘토가 현재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리트머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던 종이로 하는 케미컬 테스트죠. 1번 거의 노력 안함. 마지막 10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모자람을 인정하고 멘토를 찾아보셨나요? 그냥 말로만 하는 찾으려고 하는데 잘 없네 가 아닌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본다든가 아님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님 얼마나 많은 책을 찾아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해보셨나요? 그냥 흉내만 내는 노력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겸손은 어떤 큰 가치도 나타내질 않을 테니까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참여해서 배워보셨나요? 이 정도 몇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다음 평균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겸손에 대한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책이 있는데 한국에선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제는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이라는 수필집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삶은 쉽지 않다. 엄청난 고통과 많은 실망들과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 그래서 인간은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 아주 뛰어나다. 첫째, 관심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대신할 핑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Life as we find it is too hard for us. It brings us too many pains, disappointments, and impossible tasks. In order to bear it, we cannot dispense with palliative measures. There are perhaps three such measures: powerful deflections, which cause us to make light of our misery; substitutive satisfactions, which diminish it; and intoxicating substances, which makes us insensible to it. 겸손이라는 것과 인간의 오래된 두뇌 중에 한 부분이죠. Amygdala. 한국의 학문명으로는 편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믹달라는 두려움의 두뇌라고도 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자동반사 작용을 관할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겸손과 한번 이 두뇌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잘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득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믹달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것 중 하나가 일란선 쌍둥이가 다른 환경, 한 아이는 이지매를 경험하고 다른 아이는 보통의 환경에서 자란 다음 DNA를 분석해보면 그 일란선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판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어렸을 때의 겸손을 통해 일어난 나쁜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만함이란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한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가를 결국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조금씩 거만함으로 자라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중 세말트는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브라질의 할인마트들을 줄자를 들고 기어다니며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본인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자신이 전쟁으로 출정을 가는 어느 곳이든 간이 도서관을 옮겨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현대에 보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가끔은 그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겸손을 이해하고 행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깊숙이 잠재하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겸손하게 벗어나려고 하나하나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펜과 종이를 써서 한번 적어볼까요? 살면서 겸손하게 실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 재산, 사랑, 그리고 행복, 최소한 한 가지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예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 사서 읽기를 시작한다든지, 멘토에게 편지를 써본다든지, 무언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10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시라면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고 계시다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